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수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31절까지 읽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레위기 19장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레위기 19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구체적인 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들을 우리가 이 시간 살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렸던 것은 결국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표본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잣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 역사가 이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은 그건 아주 일차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도 교회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다짐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이 이 말씀을 올바로 받는 것, 전체로 받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부분을 이제 잘라서 읽어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이제 과실을 먹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과수를 심으면 그 과실이 열렸을 때 그 과실을 다섯째 해에 개별적으로 먹을 것을 명하고 있죠. 3년 동안은 먹지 못하도록 규정하셨고 4년째는 넷째 해에는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 드리도록 하였고 그리고 이제 다섯째 해에 그 열매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십니다. 제가 농촌에 살고 있잖아요. 또 마침 이사간 지 한 3년 지났거든요. 네, 제 아버지가 그 농사 짓는 일, 그러니까 텃밭 가꾸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셔서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재밌게 하시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구경만 하고 기쁨만 누리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죠. 하나도 안 도와드리고 그러거든요. 죄송한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과수나무를 심으셨어요. 살구나무, 매실나무, 또 사과나무, 아주 알이 작은 사과가 있거든요. 포도나무도 심으셨고요. 각종 나무도 다 심으셨습니다. 앵두나무도 심으시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와봐라 저게 사과나무 꽃이다 봐라 저게 살구나무 꽃이다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한데 다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그 열매가 처음에 나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삐죽마른 나무를 심었는데 첫째 해에 사과가 열려요. 좀 못생기긴 했어요. 사과가 열려서 먹어보겠다 했는데 먹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따서 이렇게 먹으면 나무가 잘 안 자란대요. 그냥 자랄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놔두고 그냥 이제 두는 거죠. 예, 둘째 해에 이제 따서 이제 드시더라고요. 근데 별로 맛이 없어요. 세 번째 해때 먹는데 제법 이제 맛이 나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네 번째 해인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더 얼마나 맛있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렇게 그 과수나무를 처음 심으면 3년이 규정되어 있죠. 이 정도는 그 나무 자체를 위해서 그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치 온전히 그 나무가 성장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그 열매를 짜내어서 그 나무라고 하면 부담 갖게 하는 그것이 실제로도 농사 현장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리로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실은 자연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늘 살게 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살수 있거든요. 사람이 고난을 겪는 일은 그걸 다 우리가 풀어헤쳐서 그 이유를 못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께 다 지켜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생각지 못한 일을 겪는 그 이유는 사실은 다 풀어서 가보게 되면 정직하게 따라가면 결국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얼마든지 풍성한 소득 가운데 유익을 누리면서 또 안정을 누리면서 살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이러한 이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려주실뿐만 아니라 또 자연 원리를 알려주시는 그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여서 결국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 또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 할 것입니다. 4년째 과일은 여호와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결국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레위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요. 결국에는 나눠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도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들은 한 가지 의미가 있으면 거의 다양한 방식을 가르쳐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9절 10절 같은 데 보면 밭 모퉁이를 거두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떨어진 이삭은 거두지 않아서 또 포도원의 포도도 다 따지 않아서 가난한 이들이나 거류민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처음 심은 이 과수를 보호하는 이 규정을 단지 과수만 보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지나치게 그 주인에게만 유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게 혹은 가난이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 베풀어지는 그런 수단으로서도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하시면서 굉장히 제의적인 그 의미들을 담아 두셨어요. 왜 3년이냐 했을 때 과학적으로 3년 정도가 가장 과수가 보존되는 적당한 기간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할례로 표현하셨거든요. 아시다시피 할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반드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비록 사람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삶의 터전까지도 살아가는 방식까지도 얼마나 하나님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우도록 하시는 장치였다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땅 자체가 영적으로 뭐 거룩해지거나 그러지 않겠죠.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러한 발현처는 오직 사람입니다. 물론 천사도 있지만 천사는 좀 다르죠. 사실상 땅그 자체는 그런 모습이 좀 희미하죠. 어떤 땅이 거룩한 땅이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실제적으로. 그렇죠? 다만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규정대로 이 규정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는 욕심을 품으면서 이것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나눠주겠다는 마음으로 이 규정을 지킨다고 한다면 이 규정 자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날 농업을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많은 가난한 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가면 많은 과수 가운데 요즘은 최신식 전자장치로 침입자가 들어오면 물론 이제 그 들짐승들 많은 곳도 있긴 해요. 그런데 침입자에 들어오면은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고 뭐 CCTV 달아놓고 이제 훔쳐갈까 걱정하는 뭐 이런 것도 소극적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내 것을 지나치게 규정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설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허용되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혹은 가난한 이들이 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요즘은 설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신고 들어가서 이제 절도죄로 잡혀갑니다. 그런 이제 관습,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가 사실 상실되어 있는 것이 우리 조국의 형편이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교회의 역할이 많이 부재하였다 할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혹은 그런 소유 농장을 가진 모든 소유한 교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원리를 깨닫고 너그럽게 하고 사랑을 베푼다고 한다면 좀 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나는 그 삶이 삶의 방식이 또 그 삶의 모든 터전들이 이 터전이라는 것은 물리적 터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환경적인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구원과 결국 할례는 구원의 표지니까요. 세례로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그 구원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늘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 뭐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편협한 일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전폭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큰 뜻이라 할 수 있어요. 작은 한 사람이 그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갔을 때 얼마나 큰 변화가 그 주변 사회에 이웃 사회에 혹은 그가 속한 나라에 그가 속한 세계에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걸 할 수 있겠죠.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사실 너무나 많았습니다. 많은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 한 시대를 아주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역사 가운데 어쩌면 오늘날 세계화가 됐다고 하면서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이 시대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보기 힘든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틀은 볼 수 있는 이제 내용은 이제 26절 말씀부터 보통 나오는 말씀인데요. 26절에 먼저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레위기에서도 자주 반복되는 그런 규정이 나타나죠. 그 이유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잘 나타났던 것처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핏째 먹는 것은 그의 생명을 그 생명체의 그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핏째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맥락에서는 그것이 당연히 기초가 되는 원리입니다만은 이어진 맥락을 보면 거기에 좀 더 추가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어떤 규정이 이어지고 있냐면 점을 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술법을 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전 성경에서는 점을 치지 말라, 이제 복술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이게 원래는 뭐 속삭인다라는 히브리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중얼중얼중얼 한 것인지 혹은 뭐 어떤 이상한 소리를 낸 것인지 보통 우리나라도 이제 점치는 현장을 저는 평생 직접 가본 적은 없는데요. 영화가 근데 이제 만들어 놓잖아요. 요즘 영화가 고증을 잘해서 굉장히 이제 자료조사를 잘해서 현실에 가깝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가끔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속삭인다는 단어가 뭐 뱀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뭐 뱀소리를 낸다 이런 것도 풀어놓는 것 이제 자료를 본 적도 있어요. 어찌됐건 정확히는 잘 알긴 어렵지만 이제 소리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점을 치거나 혹은 어떤 신과 이제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은면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술법을 행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술수 실법 예전 성경 술수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 이 히브리어는 찾아보니까 구름 혹은 뭐 어원적으로는 뭐 아버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어떤 예언한 행위라거나 혹은 조상을 찾아가면서 어떤 예언한 행위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네, 이제 그런 설명들이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다 이제 우상 숭배 행위죠. 그리고 27절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의 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것도 다 대부분 학자들이 당시의 우상 숭배 행위자들의 모습 혹은 우상 숭배 행위 가운데 연속되어진 어떤 행위로 여깁니다. 또 28절에 죽은 자 때문에 문신하지 말고 문인 놓지 말라라는 것은 가나안에 죽은 자로 인하여서 이렇게 문신을 하는 그런 행위가 성행했음을 알게 하는 것이 할 수 있겠죠. 모든 이런 금지법이 있다는 것은 반대되는 행해지는 법이 만연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을 금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또 29절에 이제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7계명을 떠오르게 하는데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제 맥락상 이것은 단지 유다와 다말의 그런 관계 같은 그런 일반적인 어떤 매춘 행위를 넘어서서 우상 숭배 행위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사실 그 유다와 다말도 그런 맥락이 조금 이제 엿보이긴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당대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당대에 했던 매춘 행위는 많은 경우 이 우상 숭배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많은 그런 고학적 증거들도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아주 공간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 29절도 바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성행이 있었던 우상 숭배 행위를 금하는 것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31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 이거 딱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은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불렀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죠. 이것이 가나안에 아주 익숙한 종교행위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금하는 말씀들이 쭉 3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절 안식일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당대의 구체적인 우상 숭배 행위들을 금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피째 먹지 말라라는 것도 많은 학자들이 당대 아마도 우상 숭배 행위 가운데 짐승의 피를 이제 피째 먹는 네, 그런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금하는 규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그 예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방식 가운데 사용되어 있는 피는 절대 피째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먹고자 하면 짐승을 먹고자 할 때는 불사르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죠. 화재를 사용하여서 그것을 먹는 것이 규칙이고요. 피는 항상 죄사함과 깊은 연관이 있는 상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는 버리거나 짐 밖으로 이제 보내거나 혹은 정결케 하는 그 죄에 상응하는 행위로서 정결케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나안의 풍습은 하나님의 규정과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로서도 그러니까 피를 먹는 행위가 오늘날도 조금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 동물 자체에 있는 어떤 능력을 얻겠다고 하는 시도가 있잖아요. 아주 기초적으로. 그래서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녹용 뭐 사슴 이런 피째 먹는다거나 뭐 뱀도 뭐 그렇게 한다거나 예전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저도 그 어른들 때 들었던 한 장면이 기억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이런 거 먹어요? 징그러워요 물어보니까 아 이걸 먹어야 이것처럼 뭐 뱀처럼 혹은 이거 새처럼 이것처럼 힘이 세겠죠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저런 그 인간이 뭔 힘과 실제 능력이 사실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그 대상 그 자체 혹은 그 대상 너머에 신비로운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힘으로든 어떤 현상으로든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에 힘이 있다고 여기는 행위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마 짐승의 피를 채째 먹는 그런 행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무슨 건강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 행위자들의 행위가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사용하시는 방식은 철저히 복음에 입각한,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메시아에게 달려있으며 그의 희생에 의해서만, 그 희생을 의지해서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의식 자체의 대결하기보다는 결국 진리를 아는 자와 진리를 모르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근본적인 대결이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러한 율법들을 소홀히 여기고 어긴다는 것은 단지 어떤 그런 외적인 행동, 외적 행동에 있어서 몇 가지를 취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패역함을 드러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거룩함의 행위를 부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이 싫어요. 나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난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혹은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더 인간적이고 더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선하는 것이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이런 규정들을, 이런 거룩의 규정들을 우리가 지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의식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규정들을 그대로 뭐 이렇게 지킬 만한 상황, 이것을 뭐 따를 만한 그런 여건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여기 담겨 있는 정신, 우리는 원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힘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가면 건강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다양한 소식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요. 그 배후에 어떤 정신이 있는지,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긍정적인, 아주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분명히 알 때 그것이 어떤 행위가, 어떤 요구되어지는 어떤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다는 것을 금세 발견할 것이고 수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원받은 삶의 도리를 충분히 이해할 때 많은 경우 인간으로부터 나온 소식들은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으로 귀결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모든 예전 예배의식에도 있고요. 다양한 신앙생활 때도 있고 또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덕윤리적인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덕윤리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돼라는 선이 우리의 만족선이 아닙니다. 결국 세상은 오히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돼. 그런데 만약 그 선도 이런 율법의 규정들이 요구하는 오직 하나님, 오직 구원,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그것을 허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도덕과 윤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안식일 규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은 정말 자주 나타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열왕기나 역대기 우리가 쭉 이제 듣고 읽고 있는데요. 예. 요즘은 그 듣고 읽는 것보다 올리는 걸 까먹어요. 예. 다 읽었습니다. 완독하였습니다라는 걸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제 중고등부에 올리고 교육자방에 올리거든요. 그런데 듣고 난 다음에 막 지내다 보면 올리는 걸 까먹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해진 거죠. 그 열왕기나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서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 없고 남유다가 가장 기본적인 절기, 곧 유월절이나 안식일 규정을 상실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 선지서를 보게 되면 선지서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그 왕조의 중반기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 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또 귀환했을 때까지 선지자들이 쭉 포진하고 있는데요. 그때 자주 또 논의되는 것이 안식일의 회복이에요. 그만큼 이 가장 기초적인 규정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실되어 버리는 규정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어쩌면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규정이잖아요. 근데 큰 충격을 주면서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놀랍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지난 3월 초쯤에 이제 그 교리 문답을 통해서 안식 규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능기 모성을 통해서 잘 배웠는데 안식 규정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십계명 중에 가장 특이한 규정이기도 하죠. 이런 면에서는. 그래서 하나는 그것은 분명히 도덕법인데 그러니까 전 인류에게 기본적으로 심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6일을 쉬고 6일을 일하고 6일 쉬고 싶었나 봐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걸 어기면 사람이 잘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6일 일하고 7일 쉬는 이 틀은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인 삶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느 날을 쉬는가는 의식법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구약의 맥락에서는 창조를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토요일 우리가 토요일 알고 있는 안식일 쉬었지만 지금은 이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도행전의 그 원리에 따라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령의 뜻이니까요 주일을 안식일로 삼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지키실 때 안식일을 지키시는 것도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일이 우리의 안식일이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분들 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좀 더 다를 바 없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이 현석교회만 계시니까 그나마 주일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마땅히 해야 되는 안식에 어울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이 일들을 주로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주일에 아침에 한 뭐 4, 50분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왜 일부의 부예배 보통 이제 아침 예배가 11시, 10시 반, 뭐 10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큰 교회들은 아침 뭐 8시부터 시작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뭐 5부 예배, 7부 예배 이렇게 쭉 있죠. 왜 이렇게 아침 예배가 생겼는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침에 일찍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 주일 밤 예배가 없어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주일 밤에 주일 오후부터 밤까지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나치게 거칠게 말하는 것일까? 이런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정직하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고 다양한 요구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단의 유혹을 이 시대까지의 교회가 견뎌내지 못했다. 결국 유혹을 다 받고 말았다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의 개혁을 말할 때 분명히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안식일의 개혁입니다. 주일의 개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명령을 주셨던 것은 그만큼 그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진영에서 안식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안식을 담고 있는 안식일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주일에 마땅히 누려야 하는 안식을 빼앗아가고자 아주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주일은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가운데 성도들을 사랑을 돌보는 그 상황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참된 안식을 맛보는 것 그거 말고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셔서 온 날이 안식이 되게 하셨을 때 우리를 완전히 풍성하게 뒤덮을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소 이제 어려워졌더라도 그 도전이 더 강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왜 옛날 것을 그렇게 고집하느냐, 왜 이 시대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거센 도전이 있을 텐데요. 그 앞에 오직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이렇다, 나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해져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지는 않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거룩할 수 있지는 않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으므로 우리는 당연히 그 가운데 서야 된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그러한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음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여기가 너희의 답이다, 여기서 머물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진실하게 받고 실제적으로 받고 이 시대에 어쩌면 동일한, 어쩌면 더 강해졌을 그런 저항에, 이 세대의 그런 유혹에 우리가 분명히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오셨던 말씀들을 오늘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의식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과거 역사에 국한되는 말씀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고 온 세대의 교회가 어떤 그런 저항을, 어떤 허망한 유혹을 받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에 편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위로인지 즐거움인지를 호소하시는, 설득하신 하나님의 그런 노력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진정한 안식을 주일에 누리며 또 허망한 이 시대의 그런 예배 의식들 또 종교 행위들을 거절하며 또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넉넉히 나누어주며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내 뜻대로 이루고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